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묵상을 시작했는데 열왕기에서 다윗이 선하고 훌륭한 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으면 훌륭한 왕이고 다윗의 길에서 떠나면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실제로 성취한 첫 번째 왕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사실 그거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불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요 진짜 큰 민족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 짓게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역사한데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 눈길을 끌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엉뚱한데 마음 쓰고 엉뚱한데 생각이 팔려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요 큰 민족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심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거든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라요. 근데 세상에는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 삶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를테면 지난번 사사기 묵상한 대로 계속 이방인들의 심략을 받고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고단한 세월을 수백 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처음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해준 왕이 다윗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 물리치고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엿보지 못하도록 만든 왕.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 훌륭한 왕. 예배에 헌신되어 있는 왕.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 상하 묵상하면서 본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요? 여부스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부스에 궁궐 짓고 그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지고 온 거죠. 여부스를 물리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모든 이방민족을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싸우지 않았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인데요. 이방인들도 같이 어울려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가시가 되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그 이방인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어떤 궁궐의 중심에 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시원찮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그런 다윗이요 늙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그토록 훌륭했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자기 몸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아주 쇠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나이가 많았는데 늙었는데 뭔가 이게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묵상했던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와중에 다윗은 늙었고 뭔가 이거 제대로 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겠다고 이제 일종의 그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아요. 호위병도 막 만들고 그리고 무슨 아비아달 종교 지도자 아니면 요압 같은 군사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양날개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 어떤 쿠데타 반란을 모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이제 일을 해요. 어제 묵상했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세력도 다 갖추고 때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엔로겔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풍성한 잔치 일종의 왕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다 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나이 많아 늙어간다는 것이 참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데 오늘 우리 이 열왕기상 요즘 묵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이가 많아 늙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늙어가는 것이 항상 불행하거나 안 좋은 일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언 20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은 그 힘을 자랑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연로함,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 된 그것이 그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힘으로 자꾸 다투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거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과 힘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 연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 이런 거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자기 형편을 그저 잘 모르고 그저 노욕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열왕기상에서 중요한 거는 다윗이 후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뒤어서 누가 왕이 될지 제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이게 오리무중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욕을 가진 아도니아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자기 믿음의 대를 이어서 헌신할 어떤 바통을 이어받을 후사 후계자들을 잘 준비하는 것,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일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힘이 있다. 나는 여튼 끝까지 충성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대단히 어리석은 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는 설교를 하다가 죽겠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교인들이. 설교를 하다가 목사가 죽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하다가. 물론 뭐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끝까지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후사를 잘 준비해가지고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게 일종의 계주 이어달리기 같은 거거든요. 내가 달려야 될 구간을 잘 달리고 나면 그 바통을 그 후사에게 물려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혼자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뭔가 자기 한몸 주체를 하지 못하는데 후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선지자 나단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 나단이요. 자칫 어그러질 수 있는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마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작정하신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다윗과 바세바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요. 바로 둘째인지 아니면 그 다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하튼 솔로몬이 바세바와 다윗의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요. 여디디아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과 바세바를 어떻게 보면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인정해 주세요. 역대상 28장 5절로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열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열왕기상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나단은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아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바세바를 도와줘요. 바세바와 솔로몬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폭로했던 선지자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의 절정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 가도 군대가 가가지고 이방인을 다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안정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보내니 막 이래요.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했어요. 바세바가 유혹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 다윗이 유혹을 받은 거다. 왜냐하면 왜 목욕을 하는데 남들이 보는 데서 목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다윗성이 이게 언덕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밑이 다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 시절에 무슨 창문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유리도 없었던 시대고 그냥 창이라고 해야 구멍뻥 뚫린 뭐 이런 거 있는 시절인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여하튼 다윗이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했어요. 그리고 바세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왔어요. 남편은 충신이 내 상관 혹은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기겠느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죽여요.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이요 다윗의 아주 은밀한 죄를 감추어주고 다윗을 위해서 아주 악한 일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삼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이상하다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요. 고대 사회에는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는데 이를테면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가족을 남은 형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아내로 삼았다.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거는 이 다윗이 전쟁터에 죽은 우리아를 마치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형제와 같이 아끼는 훌륭한 왕이다고 하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죄를 짓고 실제로는 악한 짓인데 남들이 볼 때는 와 저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없어. 이렇게 칭송할 만한 일을 다윗이 했던 거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한 일이다. 폭로한 것이 나단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들통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들통나는 은혜. 죄를 지을 때는 들통이 나야 돼요. 들통이.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고약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를 폭로한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바세바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또 다윗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나단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단이요 오늘은 바세바와 솔로몬을 도와주고 있어요. 나단이 다윗의 감추어진 죄를 폭로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아마 다윗도 나이가 많아지고 바세바도 나이가 많아지고 나단도 나이가 많아졌겠죠. 이 나이 많은 나단이 나이 많은 바세바를 도와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지자 나단이 왜 바세바를 돕고 있을까요? 선지자 나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왕이어도 범죄하면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다 하면서 왕을 대항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바세바와 솔로몬을 도와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왕이어도 대항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런 권력 다툼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바세바 같은 사람도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요 이것저것 계산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해득실을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해득실 따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가끔씩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죠. 별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하고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속이 들여다 보이는. 물론 너무 가벼워서 얼굴에 다 표시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저 사람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래서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함,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득실 짜져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다가 보니까요, 나단은요, 나단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이 나단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한 번 눈밖에 나면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한 번 찍히면 끝.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람은 변하고 자랍니다. 사람은 변하고 자랍니다. 죄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미성숙했다가 거룩한 지혜를 배워서 자라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자랍니다. 한때 바세바는 죄인이었습니다. 한때 바세바는 다윗과 더불어 범죄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한때 바세바가 그렇게 범죄한 여인이었지만 나단이요, 저 여자 한때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다, 자기 남편 배신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낙인 찍어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번 눈밖에 난 사람은 끝까지 그냥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좀 풀어주세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풀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풀어주고 더 이상 낙인 찍어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그 사람, 그 인간은 그 아주 고약한 인간, 그 인간은 못된 인간,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길로 가던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불러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바세바를 창피하게 만들고 한때는 바세바의 죄악을 폭로했던 나단이요, 지금은 선지자를 도와주는 거죠. 선지자가 도와주려고 할 때요, 바세바는 그 도움을 또 기꺼이 받아요. 저 선지자 옛날에 나를 상처 준, 나를 부끄럽게 만든, 뭐 이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않고 나단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 어제 묵상인들 본문 보면, 또 오늘 본문 이런 걸 쭉 보면 바세바가요, 나단이 먼저 찾아와요. 바세바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무슨 연속극, 사극 이런 걸 보더라도 막 권력 다툼 쿠데타 일어나고 이럴 때는 막 음악도 빵빵빵빵 나오고 막 정신이 없이 막 그렇게 다급한 처지. 지금 저 다윗성 밖에는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거기서 막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나단이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너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요, 바세바가 들어가가지고 시킨 대로 그대로 해요. 시킨 대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거죠. 한때 저 선지자가 나를 상처 주고 저 선지자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려고 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풍조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저런 거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요 다 뒤에서 그 이 자본을 대는 광고주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옳고 그런지 뭘 이렇게 단순한 정보 검색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네이버에 물어보고 하는 뭐 이런 거 어려운 일이에요. 네이버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답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단대요. 거기다가 정말 어리석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어리석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 진리를 따라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 연습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서 물어보고 또 유명한 사람 이야기 듣고 따라가고 아, 이거 정말 어리석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성숙한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서울에서 뭐 어제도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뭡니까, 우리나라가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아동 체벌 금지 뭐 이런 거, 그 법 통과됐을 때 제가 이거 엄청 위험한 거다, 엄청 위험한 거다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차별금지법보다 이거 더 심각한 문제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이들도요,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타락한 죄인이에요. 순수하고 순결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는데 그거를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어떤 인권 개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권위 아래 서 있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권위 아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론 그 권위가 부족할 때가 있고, 그 권위가 병들 때가 있고, 그 병들 권위가 오염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권위 아래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바세바는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나단이 너 이렇게 말할 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거죠. 다윗은요, 늙고 병든 노인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들어와서 쇠기를 박으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다윗성 저 아래에서는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획책하고 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권력 다툼을 해결하는데요, 아주 방법이 단순해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맹세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이루겠다, 그렇게 말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가장 바른 해결책일 때가 많아요. 아도니아가 요압 같은 군부 실력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군대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도니아가 요압을 자기 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군대를 등에 업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군대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편드는 거예요. 아도니아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런 질문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케서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며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결심하고 자기 위세를 과시할 만한 이제 그런 군대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뭔가 내가 왕이 되리라 결심도 하고, 그리고 그 결심이 뒷받침할 만한 군대도 마련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높이고 낮추는 것, 누구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불러요.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 사람들은 아도니야를 지지하지 않고 물러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요,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이 쿠데타를 오랫동안 준비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 위세를 드러낼 수 있는 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아비아달도 혹은 요압도, 그 아비아달과 요압에게만 도와달라 그랬겠어요? 여기에 있는 제사장 사독이나 나단이나 브나야 같은 사람에게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도니아와 거리를 뒀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다윗을 충신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하고 한 사람을 지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이게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그래서 권력을 추가 아도니아에게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아도니아와 거리를 두고 나는 중립 혹은 나는 지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최대한 비협조, 중립, 거리를 두고,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한 거예요. 시세를 따라간다면, 시세를 따라간다면 권력을 추가 아도니아에게로 기울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에누로겔에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즉위식을 할 정도면 이제 충분한 세력을 이제 구축했다, 이렇게 확신. 그 충분한 세력을 구축할 정도로 이렇게 권력을 추가 기울어져 가는 그 와중에서 아도니아와 거리를 두고 협조하지 않고,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 내지는 다윗 왕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시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시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세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계산하면서 살 수도 없고, 시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바른 일이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홀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이런 어떤 용기,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시세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혼자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경외시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일이 아니면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사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우리 사회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요, 스스로 악한 일을 하느냐? 아니고 다 명령 지시, 손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고약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손발 노릇 해주지 마세요. 불복종, 저항, 이거 필요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자기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중장부를 쓰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쓰라 그래서 아이 목사님 이 직장을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만두지 마. 네가 그 직장 이중장부 쓰라는다고 해서 그만두면 네가 다른 데 갈 수 있는 줄 아냐. 다른 데 가도 또 똑같은 상황이고 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자주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너 그냥 거기 있어. 대신 너 이제 삼중장부를 써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중장부를 시키는 대로 쓰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썼는지 삼중장부를 써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 터뜨려라. 제가 그렇게. 세상에 고약한 사람이 많은데요,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시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세 따라가거나 남들이 시키는 거를 무작정 나는 그 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 시키는 것이 나쁜 짓이면 안 해야 돼요. 이랬더니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사내야 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불복종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복받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의에 저항하는데 그 저항을 용맹하게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살짝 숨어가지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앞에 서서 대항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 사람의 그 아주 악한 계획이 실패하도록 좀 작전을 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100가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한 70가지 50가지 정도밖에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세상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두고 정말 그것이 바른 일인지 뭐 이런 걸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세가 지금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에게 협조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인다여 내려가고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제단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산 세수를 앞서서하고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 성경 사물 전시회 느헤미야 홀에서 하는 성경 사물 전시회에 가면 뿔나팔이 있어요. 한번 불어보세요. 전시회인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저기 전시회는 다 손으로 만지고 냄새도 맡고 먹어도 보고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뿔나팔을 불었는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제가 1,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소리 잘 안 나더라고요. 뿔나팔인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 뿔나팔이 고장난 나팔인가 했는데 아니고 어제 광주에서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뿔나팔을 부는데 소리가 나요. 저음도 나고 고음도 나고 우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리를 내시냐 그랬더니 당신은 트럼펫을 좀 불었대요. 그래서 이 뭐 그냥 부는데 그 왜 우리 대금 같은 것도 그냥 불면 소리 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딱 하면 소리가 나고 이런 것처럼 그 뿔나팔인데요. 소리가 나요. 옆에 물티슈도 놔뒀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불어, 그거 잘 불고, 그 면봉도 놔뒀으니까 그거 잘 닦아, 안에도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불어보세요. 소리 내면 1,000원. 그런데 여하튼 그 뿔나팔 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아마 이 시대에는 말보다 노새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타는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다윗성은요 이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집이 층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에 기혼 샘이 있어요. 샘이 드물어요. 산성이거든요. 물이 귀해요. 그러니 이 기온 샘은요 그 시대에 일종의 광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위치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온 이게 이제 그 구글 맵 위에서 이제 본 건데 위성 지도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 자리예요. 지금은 모스크가 있어요. 여기가 성전 자리고 아마 이 언덕이 다윗성이거든요. 이 언덕이 집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기온 샘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여요.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즉위식을 하는 거죠. 에누로겔은요 여기예요. 여기 좀 돼요. 기드론 시내와 힌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곳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요 거리가 1km가 안 돼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얼마 멀지 않은 여기서 지금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다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솔로몬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고대 사회는요, 왕이 죽어야 다음 왕이 이제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 죽기도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 아도니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작업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지지 세력도 많이 모으고. 그런데 솔로몬은요 열왕기상에서 이름이 이제 등장해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몇인지 성경에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는데 솔로몬은 뭔가 왕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셔서 왕이 된 인물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 이거 위험한 일. 솔로몬은 수동적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신하들을 이용해서 솔로몬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결혼식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니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갔는데, 요즘 제가 결혼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결혼식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 그리고 조명이 너무 세요. 그리고 모든 결혼식의 분위기가요, 마치 신랑 신부를, 특별히 신부를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것처럼 높이더라고요. 여기에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식을 우리 예배당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민성아 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야 예배당에서 결혼식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명이 안 좋아서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럽디다. 얼마 전에 조명을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켜면요 완전히 삐까뻔쩍해 여기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제가 또 야 결혼사진 안만 찍어도 한 번 보고 끝이야. 안 봐. 제가 그렇게 제가 근데 좀 문제다 생각이 되는 거는 어제 목사님 딸이었기 때문에 예배식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요.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뭔가 앞에 나서고 박수갈채를 받고 하는 이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모든 분위기를 장악하고 이거 위험한 일. 제가 가끔씩 무슨 찬양 콘서트 이런 거 볼 때 찬양 콘서트도요. 찬양 콘서트인데요. 이를테면 세상에 무슨 대중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경외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할 때 전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한 60군데쯤 방문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방문 엄청 큰 교회들도 있고 뭐 여하튼 나름 유명한 교회들 찾아보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좀 결심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요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그 목사님은 강단도 없어요. 그 목사님은 완전히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모든 분위기를 압도해요. 그 예배당에서는 조는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있어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높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무릎 꿇고 있는 이런 태도와 자세 이런 거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혼식이어도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인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이 남편을 혹은 이 자매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아서 평생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서약,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거든요.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 스스로를 높이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수동적인 것이 좋아요. 너무 주도적이기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질문을 하고 천천히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너무 주도적으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리라, 왕이 되리라. 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스라엘의 목자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솔로몬의 인생 전체가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이 될 만한 준비나 자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아들이 19명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중에 한 10번째쯤 돼요. 솔로몬이요 자기 위에 형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솔로몬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평생을 보면, 왜냐하면 솔로몬 인생의 절반은요 아주 험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런 인생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솔로몬은 좋은데요. 그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솔로몬은 백성을 착취하는 왕, 그래서 백성을 착취해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열왕기상 앞부분의 솔로몬은 주도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혹은 선지자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이 되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왕이어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편들어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격이 부족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뭘 쥐락펴락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험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질문하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